오늘 7월 5일 주일 설교 예배는 김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저희 그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았는데 참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특별히 한 교회는 그게 처음으로 어텐딩하는 교회였는데 오늘이 그날이 마침 또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다문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좀 길어서 여기저기 조금씩 이제 간략하게 좀 줄여 보려고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전통적인 정통 가르침을 저버렸고 더 이상 정통 교리를 수호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는데 예배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제는 찬양과 경배 그리고 현대적인 형태의 예배가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 중에 전통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아주 구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는 예배 형태를 바꾸고 현대적인 찬양을 사용하는 것이 예배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또 젊은이들을 교회를 끌어모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는 것이 침체해가는 교회에 부흥을 가져다 주는 길이라고 진심으로 믿기까지 합니다. 은사주의 운동은 교회 성장 운동을 주도해 왔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관심사가 구원론과 교회론에 있었고 그리고 20세기 중후반의 관심사가 성경론이었다면 성경론은 20세기에 들어 급격한 변화를 겪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리그 워렌, 리스트로벨 같은 이름들과 토론토 블레싱, 빈야드 운동, 브라운스빌 부흥 같은 운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전 세계적으로 음악으로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시드니의 힐송 교회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성도들을 비전통적이고 비정통적인 길로 인도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들은 혼란과 당혹감에 빠져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언급한 이 모든 운동은 진정한 영적 운동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그 지도자들은 도덕적으로 파산했습니다. 그들의 교회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쇠퇴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따르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님보다 그 지도자들을 더 의지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는 몬타누스주의라고 알려진 일련의 신앙체계가 있었습니다. 이 이름은 창시자인 몬타누스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 맞지만 안타깝게도 그에 대해서는 그가 2세기 후반에 살았고 소아시아의 프리기아 출신이었을 것이라는 점 외에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가 누구였든 간에 그의 사상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명확했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지금 여기 이 세상에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신다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임재에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하며 자기 절도와 기도로 깨어 있음으로써 성령의 의도나 인도하심을 언제든 감지하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몬타네스에게 있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의지와 지각뿐 아니라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그 단 하나의 사실,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서는 의도적이고 의식적이며 적극적으로 성령께 주파수를 맞춰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몬타누스와 그의 새로운 교리에 대한 초기 논쟁은 보혜사 성령이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또 자신의 동의에 말씀하신다는 그의 주장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몬타누스 곁에는 브리스길라와 맥시밀라라는 여성 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핵심적인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영감을 받았다는 주장,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다고 믿는 것, 그리고 영적 은사와 황홀경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말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운동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운동이 공의회를 통해 이단으로 정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은사주의 교회에서 자라면서 부흥에 참석했고 영적 은사에 대해 배웠습니다. 설교가 시작되기 전까지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회중 찬양을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부흥사들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열성적으로 설교했습니다. 영적 은사를 받는 것에 대해 아주 간결하게 설교했지요. 맞습니다. 수많은 설교자와 스스로 선지자라 칭하는 남녀 예언자들이 제 미래에 대해 예언해 주었습니다. 저도 그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었던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름만 대면 아는 수많은 유명 부흥사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들이 성경 구절을 자주 오해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말씀을 오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존경받는 부흥사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오용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바로 진리의 영으로서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나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이 진리는 저에게 성령께서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 즉 우리의 경우인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제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 중 하나는 설교자들이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말하면서 동시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오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용과 오해는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증명할 뿐입니다. 다음 논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성령의 인격과 사역은 성령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성경 밖에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은 성령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말하면서 성경을 왜곡하거나 오용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성령의 사역은 사람이나 성령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다음 자연스러운 질문은 진리란 무엇인가입니다. 이는 본디오 빌라도가 주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진리의 증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하지만 주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의 증언으로만 증명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이 구절에 따르면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증거는 바로 그분이 행하시는 역사, 그 사역들입니다. 이어서 37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의 증인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 증언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3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오직 그때야 우리는 믿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39절에서 40절에서 당신의 말씀에 도장을 찍으시듯 확증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만 영생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한 바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8절을 말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 외에 다른 것에 미혹되지도 말고 스스로를 속이지도 마십시오. 한 소년이 골수암으로 인해 허벅지부터 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당시 목사는 소년의 부모에게 수술실로 데려가기 전에 40일 동안 기도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의사의 원래 진단은 발목 아래만 절단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를 다시 만났을 때는 이미 40일이 지체된 후였습니다. 결국 이 소년은 허벅지 위쪽부터 한쪽 전체 다리를 잃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에게서 배워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롭고 유능한 종이었던 바울은 사역 속에서 자신만의 설교 및 가르침의 방법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방법은 말의 뛰어남이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만약 오늘날 신학교나 대학에서 쓰는 용어로 표현하자면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목회 신학이나 강단 설교학 혹은 성경 해석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고 신학적 논쟁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자신의 과거 삶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아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이상적인 신자처럼 보였습니다. 동시대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바울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 뜨거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대한 그의 지식은 진실로 동시대의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의 신학적 지식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도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아테네에서 매일 대부분의 시간을 새로운 사상을 듣고 서로 논쟁하는 데 보내던 철학자들 및 스토아학파 사람들과 논쟁할 때에도 바울은 논쟁의 모든 주제에 관한 지식면에서 그들에게 전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갈 때면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말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학식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만지셨고 바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자신의 오해로부터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분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잘못들을 뉘우쳤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여겼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잊지 못할 그 만남을 경험한 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정해주신 길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거치고 나왔을 때 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그를 한 가지 아니 한 분에게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은혜로 나타나셔서 당신의 종으로 불러주신 부활하신 주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 즉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온 존재가 하나님의 제단 위에 놓였고 그는 영원한 기쁜 소식, 즉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복음의 전진을 위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여정의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다루어야 했을 때 그는 자신의 기독교적 확신을 두 가지 간단한 방식으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설교 사역을 위해 사람의 지혜나 말의 뛰어남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의 지혜나 말의 기술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는 없다는 점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서 1장이 가르치는 것처럼 실제로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음에도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우쭐댔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영성에 대해 자부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영적 특권에 꽤 만족해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영적 은사들을 행했고 스스로를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언가를 납득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으며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바울조차도 이를 어렵게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조차도 그리스도께 받은 메시지로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 수 없다면 도대체 그 누가 그들을 설득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의 언변의 뛰어남이나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설교와 가르침 방법론에서 그가 배제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지혜나 뛰어난 말재주에 결코 의존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가 추구하였던 것에 대하여 그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 오직 두 가지만을 알기로 작정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였습니다. 즉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담긴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들은 성도들을 위한 정보나 자료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책과 세미나가 널려 있습니다. 수많은 출판물과 인터넷 자료들이 존재합니다. 대형 교회들은 자신들만의 전략을 구축했고 이는 현대적인 예배 형태와 음악, 메시지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들은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병들어가는 우리 교회들을 위한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21세기 성도를 위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바울이 거의 2000년 전에 사용했던 그 메시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이 길 잃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메시지와 역사적 사실은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왜 예수님일까요? 최근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교회들이 이 시대에 뒤떨어진 메시지 때문에 세상과 무관한 곳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신학교와 성경대학의 학자들은 교회 성장과 선교, 전도를 위한 아이디어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한 수많은 새로운 전략과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과 성경적 교리는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할지 모르겠지만 현대 교회의 음악과 가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충분히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사람들을 자신의 교회를 끌어모으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말씀 준비에 지친 선교자들을 위해 이미 만들어진 설교와 예화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이 널려 있고 심지어 AI도 설교를 작성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바울의 시대 역시 기독교에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는 기독교를 대적했고 이방인들은 기독교를 경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세상을 전도해야 했을까요? 어떻게 기독교 교회를 세워야 했을까요? 바울은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로마 총독 베스도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미쳤다고 비난할 수 있는 있을지언정 그의 무식함을 비난할 수는 없었습니다. 베스도가 보기에 바울이 미친 이유는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바울의 신앙 고백은 늘 한결 같았습니다. 그의 안에 사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자신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바친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오직 예수만을 전했을까요? 왜 이 사람은 오직 예수만을 알기로 작정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남자와 여자, 모두를 죄의 정죄함에서 건져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인류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빛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에는 그분이 죄인들의 구원자이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죽음은 죄의 삭스입니다. 이것은 역사에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만약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나 공동묘지에 가보라고 조언하십시오. 그곳에는 수백 개의 유골과 인간의 뼈가 있습니다. 수많은 미라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과거 인간이었던 존재들의 아무 힘도 없는 상태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모든 남녀는 죽게 마련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의 천사가 움켜쥐는 그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죽음의 중력에서 건져내겠습니까? 저는 여러 나라에서 어른과 아이들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인간은 왔다 가며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지막 숨이 우리를 배신하여 끊어질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죽으셨으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하늘로 올리우신 생명의 주님이신 그분 외에 그 누가 우리를 죽음의 권세가 가진 그 사망의 침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는 고대 사회에서도 그리 칭찬받을 만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도시는 도덕적 기준이 느슨했습니다. 주민들의 음란함은 이방 도시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 도시는 타락했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시의 악함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불필요한 문제를 두고 싸우며 분열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확신을 두고 교만하고 오만해졌습니다. 권위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도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바울의 사도직에 도전하기까지 했습니다. 교회는 자신들을 둘러싼 주변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린도는 죄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도덕에 관한 강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행동과 행위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진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지옥의 정죄 아래에 놓인 영혼들에게 선포되어야 할 이름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구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입니까?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 두 구절의 핵심이 이 구절의 두 가지 핵심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무엇이 구원합니까? 예수가 구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만 보배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랑하고 찬양하시는 분입니다. 기독교의 신장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 없이는 교회도 없고 그리스도인도 없으며 선교도 없고 기독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더 역동적이고 흥미진진하며 복잡한 신학적 담론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바울의 신앙과 사역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의 고백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시기뿐만 아니라 고난의 시기에도 찬양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스데반의 마지막 교회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외에 우리가 그 누구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를 기다려줄 자로 바라보겠습니까? 우리의 장막집, 이 땅의 육신이 무너질 때 우리가 소중히 부를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죽음에 내던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오직 예수님만을 알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존재의 모든 영역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풍성합니다.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 그분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을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과 강력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와 화목을 가져다 줍니다. 한편으로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면제해 주시고 그 죄책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그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것 역시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명의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살과 피를 지닌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 없는 구원자께서 죄인들을 위해 죄인이 되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위해 죄의 짐을 지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더기 같은 피조물들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옷이 벗겨져 알몸이 되셨고 경건하지 못한 입술들이 순결 중에 순결이신 그분을 조롱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은 이처럼 상식에서 벗어난 면들만을 가르치고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불가능하고 기이한 일들이 갈보리에서는 가능해졌고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죄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으나 우리를 위해 거짓된 고소와 비난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손발에서 핏방울이 떨어졌을 때 죄인들이 기뻐하며 정죄받았던 자신들은 자유를 외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합니다. 그분의 피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흘려졌으며 그들은 그분을 향해 주님은 합당하십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목마른 모든 영혼이 내 죄가 용서받았네 라며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믿을 수 없는 만큼,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건인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에서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둘째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자비와 정의가 동시에 죄인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정의에 따라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에게 임할 것은 자비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죽음의 죄의 싹은 죽음은 죄의 싹이며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우리 인간의 사고로는 정의와 자비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정의 혹은 공평과 공정함은 어떤 사회에서나 기준이 되는 규범입니다. 놀랍게도 독재자들조차 자신들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나라에도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정죄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은 시편 51편 2절 3절 그리고 5절에서 놀라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51편 2절에서 3절 그리고 5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아멘. 한편으로 그는 자신의 죄와 죄악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를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씻기시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아주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 즉 인류 전체를 영원한 죽음으로 처벌하시거나 아니면 죄와 죄악이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그냥 무시하셔야만 합니다. 자비와 정의가 동시에 함께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비와 정의를 한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십자가 처형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의 싹스를 치르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정의가 충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는데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이 가진 의미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하늘, 즉 하나님 임재 앞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길을 통해 나오는 자에게 우리 하늘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야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참으로 갈보리에서의 정의와 자비가 함께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절정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정의와 자비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히 만족되었고 동시에 죄인에게는 자비와 용서가 베풀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크고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사함과 하나님의 화평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해 보였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동시에 이루신 곳이며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인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면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생의 삶을 가질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단순히 격려하시는 분, 제공하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지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허락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님만을 알기로 작정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을 결심하십시오. 오늘 결정을 내리십시오. 예수님만을 알기로 바울과 같이 예수님만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만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